안녕하십니까? SNG 데이터 테이블 기획의 박형선입니다. SNG 데이터 테이블 기획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역기획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퍼셀이라는 개발사가 있습니다. HAYDAY, 헤이데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헤이데이는 HAY가 건초, DAY는 날, 건초의 날이라는 뜻으로 평화로운 농장형 SNG 게임입니다. 그럼 데이터 테이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기획서, 게임 규칙, 플러스 UI와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테이블은 시스템 콘텐츠 내에 들어가는 각종 속성 수치를 위에 표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슈퍼셀 제작사의 헤이데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의 여러 각종 수치들을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수집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얻거나 플레이하면서 하나씩 기록하면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에서 영문으로 위키를 검색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헤이데이 위키 페이지입니다. 작물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게임 내에 등장하는 작물 리스트와 오픈되는 전체 레벨이 나옵니다. 저렇게 밀, 옥수수, 콩, 사탕수수, 당근, 인디고, 호박 이런 식으로 여러 작물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기본 작물인 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작물 목록에서 밀을 클릭할 경우 밀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세금 레벨, 최대 가격, 생산 시간, 획득 경험치, 생산 장소, 기본 가격 등 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밀의 상세 페이지에서 밀의 속성, 오픈 레벨, 얻을 수 있는 골드, 생산 시간, 경험치, 심을 수 있는 곳의 정보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레벨과 같은 속성들은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에 해당됩니다. 위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테이블 작성이 가능합니다. 컬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무에 들어가게 되시면 컬럼을 추가할게요. 컬럼을 수정해도 됩니까? 컬럼을 삭제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 분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컬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엑셀에서 행 열이 있으면 행은 수평이고 열은 수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을 로우라고 하고 수직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럼은 속성이고 속성이 추가되면은 오른쪽으로 엑셀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컬럼을 많이 늘리면 DB 테이블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짤 때 최대한 컬럼을 적게 늘리고 적게 쓰고 하도록 설계를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테이블은 위아래로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퀘스트가 1000개가 넘어도 위아래로 1000개의 행이 존재해서 값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1000개가 늘어나게 되면 DB 테이블에 많은 부하를 주고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좌우로 늘어나는 것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위키 사이트를 통해서 획득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작성할 것입니다. 생산 시간, 획득 경험치 등의 작물 속성은 컬럼에 해당이 되며 최상단에 작성이 됩니다. 컬럼 작성 후 작물의 속성 값들을 채워나가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칼럼 부분에는 아이템이나 콘텐츠 등에 들어가는 정보, 속성을 적습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 후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정보, 속성은 칼럼 부분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개수, 가격과 같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칼럼에 삽입합니다. 번호, 아이디의 경우 개발할 때 이것을 아이디로 구분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코드상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이템 및 캐릭터와 같이 콘텐츠 양이 많은 요소의 경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데이터 값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의 번호, 이름, 오픈레벨 등 칼럼에 맞게 실제 들어가는 데이터의 값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값을 입력할 때에는 각 컬럼의 변수형에 맞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번호, 이름, 오픈레벨, 팩트 경험치, 제작 시간 이런 것들이 컬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ID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네, 영문 ID나 또는 숫자 ID로 쓰기 마련인데 숫자 ID로 쓰는 것이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번호, 숫자 ID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서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1부터 증가되는 숫자를 ID로 썼다라고 하면 나머지 데이터 테이블도 수십 개가 존재할 터인데 조금 겹치는 이런 숫자가 있으면은 헷갈리기 마련이고 코드를 작성하다가 실수를 해서 같은 번호가 있어서 버그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콘텐츠에 대한 번호 아이디, 즉 숫자 아이디를 쓸 경우에는 겹치지 않게 여러분이 규칙을 만드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작물의 데이터도 입력해서 정리한 모습인데요. 번호, 이름, 오픈레벨, 획득 경험치, 제작 시간, 생산 결과물 수량, 가격, 가판대 가격 최소, 가판대 가격 최대, 생산 장소, 그리고 생산 장소 기획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아이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밀, 옥수수, 콩, 사탕, 수수, 당근, 인디고, 호박, 사과, 라즈베리, 체리 이런 작물들을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코드상에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번호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름은 우리가 이것을 UI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UI에 밀, 옥수수, 콩, 사탕, 수수라고 한글이 나오거나 영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이것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니티 엔진이나 언리얼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 때 코딩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 테이블로 DB에 저장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통신하지 않고 그냥 하드코딩 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C#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코드를 바로 하드코딩하면 밀, 옥수수, 콩, 사탕, 수수, 당근, 인디고, 호박, 사과 등을 모두 코드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안 좋은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수치를 클라이언트 조작을 통해서 마음대로 바꿔서 해커가 인앱 결제를 통하지 않고 아이템을 좋은 걸 얻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클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하기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작성해서 밸런스를 수정하게 되면 기획자가 엑셀 데이터 테이블만 수정해서 서버 개발자한테 가져다 주면 바로 서버에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수시로 쉽게 숫자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코딩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개발자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C# 스크립트를 실제 메모장으로 열던지 아니면은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툴을 이용하던지 또는 유니티 안에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열어서 직접 코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을 매번 고치게 되면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 방지 그리고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우리는 수치를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버에 이런 표 형태로 저장해 두고 클라이언트와 통신해서 실시간으로 받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레벨이 있다면 밀, 옥수수, 콩, 사탕, 수수, 당근이 1, 2, 5, 7, 9, 13, 15, 18 레벨에 순차적으로 오픈이 돼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넣습니다. 또한 획득 경험치는 저 밀, 옥수수, 콩, 사탕, 수수를 수확했을 때 전체 레벨에 EXP를 얻으니까 저기에 숫자를 넣으면 저 숫자만큼 작물들을 얻었을 때 경험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제작 시간의 경우 이 SNG 게임 특성상 밭에 밀, 옥수수, 콩 등을 심으면 어떤 거는 1분, 어떤 거는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야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작 시간을 넣지 않으면 그것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작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로덕션 타임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분으로 하면 60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60분에 하나씩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 결과물 수량은 미일의 경우 2를 입력하면 한 번에 수확할 때 2라는 값을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이 SNG 게임의 경우 이 밀을 심어서 수확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 골드, 1 코인 이런 식으로 가격이 들게 됩니다. 또 갑판대 가격 최소, 갑판대 가격 최대는 이 작물들을 수확해서 갑판대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판매를 하면은 다른 유저들이 이것을 사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을 설정해 놔서 유저가 최대 가격 더 넘어서서는 큰 가격을 더 입력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다른 유저들이 이 작물을 사는 이유는 이 SNG 게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려면은 밀을 수확해서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그 빵을 가지고 또 다른 빵을 만들려면 소한테 우유를 얻어서 크림빵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림빵 가지고 또 딸기랑 섞으면 딸기 크림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상위의 아이템을 만들고 퀘스트를 얻으면 더 많은 경험치와 더 많은 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들이 갑판대에서 하위의 완성품을 구매해서 조금 더 빨리 상위의 아이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갑판대의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아이템은 다른 유저한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장소를 ID로 만드셔야 됩니다. ID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숫자 ID입니다. 그런데 생산 장소 ID가 1번은 밭이고, 2번은 사과나무, 3번은 라즈베리 나무, 4번은 체리 나무인데 이것을 그냥 숫자로 입력을 하면은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 쓰이진 않지만 기획자가 작업하기 쉽게 기획자 확인용 칼럼이라고 해서 디자인 칼럼이라고 해서 보조 칼럼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클라이언트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작업용으로 하는 칼럼입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각 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프로그래머가 가져다 쓸 때는 한글 말고 영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문 이름도 지어 주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 분한테 데이터 테이블을 넘겨드릴 때 보통 엑셀 파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 분이 알아서 변환을 해서 DB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칼럼을 하지 않고 프로그래머 분들은 저 영문으로 한 칼럼 네임을 실제 코드에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영문으로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대문자와 소문자를 어떻게 써야 되냐? 언더바를 어떻게 써야 되냐와 같은 규칙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규칙의 문제는 이 실제 코드를 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와 서버 프로그래머와 함께 1차로 기획자가 작성한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한번 리뷰를 하시고 3명이 같이 논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마다 어떤 스튜디오는 맨 앞에 대문자를 쓰고 언더바를 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규칙을 설정하기 곤란하시다면 잘 모르신다면 모두 소문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구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도 되고 가능하면 긴 문장이나 알아보기 힘든 문장, 단어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짧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실제 문법이나 어법에 맞지 않아도 유니크한 아이디 값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기획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주면 좋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획자가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의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 테이블을 짠 것 자체가 기획자이고 시스템 기획을 한 것 자체가 기획자이므로 이 칼럼의 하나하나의 기획 의도는 프로그래머가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이 칼럼 하나하나를 짰을 때 어떤 기획 의도로 짰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기획자가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초안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 이 데이터 타입을 정리할 때 나중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짰는지를 먼저 전달을 하시고 나중에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자료형은 인트, 플롯, 스트링, 불린입니다. 인트 정수형, 플롯, 소수점 포함, 실수형, 스트링 문자열, 불린, 참 거짓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칼럼이라고 기획자 확인용 있고 좀 특수 칼럼으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칼럼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개발자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칼럼 이름, 영어 이름, 변수형 설명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테이블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기획자가 오거나 누가 퇴사를 했을 때 이것을 인수인계 받거나 할 때 정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테이블을 표로만 정리해서 기획서에 넣거나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영어와 숫자로 된 암호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 테이블 칼럼의 한글, 영어, 변수형 설명을 표로 만들어서 잘 정리해 두시고 이것을 기획서에 넣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칼럼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 테이블의 예시도 넣으셔야 되는데요. 예시를 넣을 때는 실제 값이 아니고 더미 데이터를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칼럼이 어떤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칼럼에 대한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로 칼럼 이름이 있습니다. 번호, 이름, 오픈 레벨, 팩트 경험치, 제작 시간, 생산 결과물 수량, 가격, 갑판대 가격 최소, 갑판대 가격 최대, 생산 장소 아이디, 생산 장소 기획, 이것이 한글 칼럼입니다. 또한 영어 칼럼 이름은 아이디, 네임, 레벨, EXP, 프로덕션 타임, 프로덕트 카운트, 프라이스, 민 프라이스, 맥스 프라이스, 플레이스 아이디, 플레이스 네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수형은 번호는 인트, 이름은 스트링, 오픈 레벨은 인트, 팩트 경험치는 인트, 제작 시간은 인트, 생산 결과물 수량은 인트, 가격 프라이스는 인트, 갑판대 가격 최소는 인트, 갑판대 가격 최대도 인트, 생산 장소 아이디는 인트, 생산 장소 기획은 디자인 칼럼, 실제 쓰이지 않으니까요. 기획자 확인용으로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형을 정리를 해주세요. 번호는 농작물 고유 번호, 숫자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농작물 이름, 오픈 레벨은 농작물의 오픈 레벨, 획득 경험치는 농작물을 통해서 획득하는 경험치 정보이다. 제작 시간은 농작물의 제작 시간, 생산 결과물 수량은 한번 제작을 할 때 획득하는 결과물 수량이고 가격은 기본 판매 가격, 갑판대 가격 최소는 갑판대에서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최소 가격, 갑판대 가격 최대는 갑판대에서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 생산 장소는 해당 농작물이 생산되는 장소의 고유 번호, 생산 장소 기획은 해당 농작물이 생산되는 장소의 이름, 기획자 확인용,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완벽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의 개선을 한번 케이스를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친 많은 기획 지망생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처음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캐릭터 강화 진화 한계 돌파에 대한 테이블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베이스 캐릭터, 즉 강화시키고 싶은 캐릭터에 재료 캐릭터를 넣으면 재료 캐릭터는 사라지고 베이스 캐릭터가 레벨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 캐릭터의 별등급과 그리고 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별등급과 레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등급은 더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레벨도 높을수록 좋은 것인데 별등급에도 처음부터 가챠에 뽑았을 때 3성으로 시작하냐 2성으로 시작하냐가 태생 별등급이고 이것을 별등급을 여러 가지 진화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진화석을 넣는다거나 하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1성, 2성, 3성, 5성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른 최대 레벨 데이터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최대 레벨 달성에 대한 필요 경험치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별등급, 태생 몇 성, 현재 1성 몇 성에 따라서 최대 레벨 데이터 테이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두 가지 테이블인 거죠. 등급에 따른 최대 레벨 데이터 테이블과 최대 레벨 달성 필요 경험치 테이블인데 뭔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럼을 줄이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보겠습니다. 위의 테이블은 어떤 게임의 등급별 최대 레벨, 최대 레벨 도달에 필요한 경험치 테이블인데요. 이것을 이제 빈 칸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을 태생 별등급, 별등급, 최고 레벨, 필요 경험치라는 공통되는 칼럼을 뽑으면은 저것을 두 개의 테이블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뉴얼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등급에 따른 최대 레벨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등급이 1성, 2성, 3성, 4성 있고 여기에 캐릭터에 1레벨, 2레벨, 3레벨 이런 식으로 레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에 1레벨, 50레벨 이런 식으로 레벨이 많은데 이것을 칼럼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레벨 구간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봐야 할 테이블 수가 많아서 프로그래머도 인지하기 힘들고 DB 테이블에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행과 열을 바꾸는 식으로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칼럼을 레벨이 아니라 성급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행과 열을 바꿨으므로 왼쪽에는 1레벨부터 100레벨, 200레벨까지 얼마든지 많은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DB 테이블을 공간을 100레벨이면 100개 차지하던 것을 1성, 2성, 3성, 4성 4개 공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칼럼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구조로 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로 100개든 1000개든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좌우로 칼럼이 늘어나지 않게 잘 조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일일 미션과 시즌 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의 일일 미션과 시즌 미션을 역기획을 하려면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일 미션과 시즌 미션은 매일매일 하는 미션, 그리고 시즌별로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COC의 시즌 패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시즌 패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퀘스트 같은 것을 달성을 하면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을 때 뭔가 단계가 있어서 미션을 달성하면 점수를 얻고 그 점수를 달성하면 한 단계씩 단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즌 패스이기 때문에 한 달 시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월 시즌이라고 하면 10월 1일에 이런 시즌 패스가 오픈이 되고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은 미션을 달성을 하시고 미션 점수를 얻으셔서 시즌 패스의 20단계로 하면은 미션 점수를 계속 달성하면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식으로 달성을 할수 있고 그 달성한 단계별로 보상을 얻으실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이제 COC가 처음에 했고 다른 모든 게임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COC를 보고 도입을 했습니다. 네, COC는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그 미션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1위 미션 그리고 네, 시즌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와 같이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하나씩 이런 미션 점수를, 도전 점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를 공격해라, 그리고 어떤 유저를 공격해서 이겨라, 클리어를 해라, 대전을 해라, 또는 어떤 방어 건물을 구축하고 어떤 방어 건물을 몇 레벨까지 올려라,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퀘스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퀘스트를 만들 때 여러분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것을 타입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즌 패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즌이 보통은 이제 한 달 단위로 되게 되므로 그 미션도 한 달 단위로 조금씩 바뀌고 보상과 획득 도전 점수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하실 거는 1일 미션에는 어떤 퀘스트를 넣을 것이고 시즌 미션, 한 달 동안 쭉 하는 그 시즌 미션에서는 어떤 퀘스트를 넣을 건지 미리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 제목, 설명, 그리고 획득 도전 점수, 달성할 최대 단계 표시, 미션 타입, 이런 식의 칼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1일 미션의 경우 매일 3개씩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리프레시 되는 것이고요. 번호, 제목, 설명, 획득, 도전 점수, 달성 및 최대 단계 표시가 있고요. 시즌 미션의 경우 매일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수행하는 것이고 수행을 완료하면 다시 할 수가 없고 네, 그냥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 제목, 설명, 획득, 도전 점수, 달성화 최대 단계 표시, 미션 타입이 있습니다. 시즌 미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즌 패스에 총 달성할 수 있는 점수가 3000점이라고 하면은 이 3000점을 여러분이 밸런싱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즌 미션이 100개라고 하면은 그 100개를 300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즌 미션 한 달 동안 하는 점수를 미션 하나당 몇 점을 줄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1일 미션을 하루에 3개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일 미션과 시즌 미션을 모두 달성하면 총 시즌 패스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밸런싱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총 달성할 수 있는 시즌 미션의 점수가 3000점이면 그 1일 미션과 시즌 미션을 모두 달성하면 3000점보다 많게 설계를 해야 이게 버그가 생기지 않고 잘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획득 점수 그리고 1일 미션과 시즌 미션에서 몇 개의 미션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몇 개의 미션 플러스 획득 점수를 얼마나 줄 것인가 이것도 설계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시즌 패스 단계와 보상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즌 패스를 통해서 어떤 미션을 깨야 획득 점수를 얻는다를 설계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보상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보상에는 크게 무료 보상과 유료 보상이 있습니다. 무료 보상의 경우 인앱 결제를 하지 않아도 바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고요. 시즌 단계가 15단계면은 15단계에 대한 유료 보상의 종류와 그리고 유료 보상의 값 그리고 무료 보상의 종류와 무료 보상 값을 각각 입력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유료 보상이라는 것은 시즌 패스의 경우 한 달 시즌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보통 일정 가격을 내면은 유료 보상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과금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시즌 패스는 콘텐츠와 인앱 결제 과금 모델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의 의미는 내가 퀘스트처럼 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을 얻는다는 무료 부분을 50%를 가져가는 것이고 아 내가 이미 보상을 받았으면은 유료 과금만 조금만 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겠네 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추가 과금 아이템으로서의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드 패스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시즌 패스를 이것을 이제 수령했을 때 무료 보상과 유료 보상을 어떤 종류를 몇 개를 줄 것인지를 표에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이 시즌 패스의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하실 때는 이 실제 값을 모두 완성을 하시고요. 미션과 보상을 완성하시고 UI, UX를 구성하시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망생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이렇게 디테일한 거 없이 그냥 화면만 설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데이터 테이블을 먼저 짜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즌 패스를 상점에서 옵션을 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얼마를 내면은 부스트를 해준다 라는 개념인데 시즌 패스를 하면은 유료 보상을 얻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게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패스에 대한 보상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하셔서 테이블로 넣으시고 아이콘에 표시되는 텍스트도 잘 정리하시면 UI에 잘 나오게 됩니다. 네, 번호, 분류, 이름, 설명식으로 아이템 보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즌 패스에서 보상을 얻을 때 실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UI를 누르면 그 보상에 대한 설명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넣으면 조금 더 과금에 대한 이런 욕구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네, 시스템과 상용화 분석에 대해서 구조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집형 RPG에 대한 전체 시스템 분석 예시 자료입니다. 전투와 성장, 그리고 레이드 추가 콘텐츠, 길드 콘텐츠, 실시간 교통 PVP를 전체 구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구조도를 만들었을 때 어떤 요소가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화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캐시 아이템 분석과 개선 제안서를 쓸 때 그럼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것을 이제 신규 아이디어로 할 것인지 구조도를 이용해서 쉽게 개선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원페이지 프로포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임 내 콘텐츠와 시스템 등을 분석할 경우 관련된 상용화 아이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 시스템과 관련된 상용 아이템으로는 스테이지 입장 티켓, 다시 시작하는 재시작 티켓, 소탕 티켓 등이 상용 아이템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소탕이라는 것은 내가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냥 티켓만 쓰면 바로 클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 PM이나 유료화 기획자를 준비하는 지망생분들은 이와 같이 캐시 아이템에 대한 분석과 개선 제안서를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M의 시스템 분석 예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M은 주로 필드 사냥과 던전을 통해서 경험치와 자원을 획득합니다. 획득한 자원으로 캐릭터 성장, 상점, 거래소, 대장 간에 소모하는 흐름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 사냥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조도를 한번 작성하시고요. 그것이 실제 성장에 어떻게 쓰이는지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구조도를 작성한 후에 회색으로 한번 덮어서 알파 값을 주시면 저런 식으로 투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개선하고 싶은 내용을 저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덮으셔서 내가 이쪽 필드 사냥 쪽에서 캐시 아이템이 이러이러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개선을 하겠다라고 구조도로 바로 보여주면 한눈에 들어오겠죠. 또한 내가 어떤 신규 아이템이 있는데 어떤 신규 아이템을 개선을 제안하겠다라고 네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적어두시면 아, 이 사람이 이 게임의 전체 구조에서 어떤 신규 아이템을 제안하겠구나라고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기획자는 주로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의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찾아낸 문제에 대한 개선 기획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 예시입니다. 캐릭터 레벨업 플로우 차트 예시 자료인데요. 플로우 차트는 흐름도이면서 시스템 흐름을 순서대로 통일된 기호와 도형을 사용하여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주의하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시작과 끝, 결과, 행동, 조건문, S 조건문에 맞는 루트, NO 조건문에 맞지 않은 루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급에 따른 이제 플로우 차트 예시인데요. 승급시키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하고, 승급 화면으로 진입하고, 진입 후 캐릭터의 최대 레벨 달성, 조건 검사, 그리고 승급 불가능한 상태, 얘냐 아니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재료 용병 선택 후 재료 용병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각성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유저 행동과 시스템 기능에 대한 길드 탐험에 대한 구조도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구조도를 저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UI 화면, 상태, 행동, 결과 이런 식으로 범례를 만들고 시간 흐름 그리고 재화 획득 소진에 대한 것을 옵션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진입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저렇게 유저 행동과 시스템에 대한 플레이 플로우의 구조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역기획하거나 창작 기획한 시스템에 대한 유저 행동과 시스템 기능에 대한 내용에 담긴 구조도가 필요하고요. 유저 행동에는 버튼을 터치하는 등의 유저 행동을 의미하고, 시스템 기능에는 유저 행동에 따른 내용을 의미합니다. UI 화면, 위치하고 있는 UI, 행동, 유저 행동에 대한 설명, 상태, 특정 상태, 결과, 과정 진행 후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간 흐름은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즉시 완료를 할수 있다던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재화 획득 플러스 재화 소진 마이너스에서 어디서 재화를 얻고 어디서 소진하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성장 시스템 구조도도 저렇게 UI 화면 행동 상태 결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